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 말씀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엄청 미워해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죄에 빠진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하여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그 20절부터 다음 주에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점탐꾼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한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지금 잡아 결국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억지로 이렇게 뭐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러시는 건 절대 아니죠. 그들의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권위가 누가 준 권위인지 논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볼 거기 21절에 가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또 논쟁을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들의 그 강교한 계획대로 잡히고 이러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잡히게 된 때에 잡히시고 죽고 다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지네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예수님 잡히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뭐 죽으시는 시간이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 논쟁을 하는 그 내용과 지난번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결국 자기가 누구의 권위로 모든 일을 하시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더 크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해 주십니다. 구원 역사가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세를 줬다 이거죠.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더욱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비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안 하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내용 중에 하나하나가 역사의 어느 특정한 사건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뭐 이상이 성경에 나오면 그거를 역사의 어느 누구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역사에 나오는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게 이상이나 또 비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디테일하게 작은 거 하나 뭐 해서 역사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저희들 그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을 해야죠. 그 19절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하심인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유가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지금 향하여 하는 비유라는 거, 이걸 또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집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누가복음 20장 9절 아니면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많이 떠올라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는 게 이사야서 5장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얘기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파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비슷하잖아요. 이와 같이 구약의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십니다. 이건 뭐 구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보는 이 비유에도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뭐 그런 결론은 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구절을 또 이해하게 되면 아, 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라.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걸 알고는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을 지금 향하여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또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래서 여기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 농부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주인이 보내는 종을 죽여 때리고 지금 마태복음에 이런 데 보면 죽이는 것까지 나오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나오죠. 농부들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왜? 그들에게 지금 하는 비유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까지 가서 보게 되면 이 농부들이 그저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결국 다 심판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10절 저희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마태복음 21장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34절에 보면은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다. 즉 이 주인의 바람은 뭐냐?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는 그냥 보냅니다. 근데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종은 너 그도 상하게 하고 내어줬는데, 그러면 여기에 종들은, 지금 이렇게 보내지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군가, 누군가, 지금 뭐,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 지도자들이, 특히 지도자들, 그러나 백성들도 거기 다 들어가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죽여버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심하게 학대했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뭐 똑같은 내용 계속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지금 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 선지자들은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죽기까지 한 거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7절, 우리가 20장에 와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11장 47절과 49절 생각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포도원 비유는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한테 잘 맡겨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셨는데, 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회개하라. 나한테 돌아와라. 잡아서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잡아서 때리고 학대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 보내신 세례요한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는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비유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렇다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을 볼때 하나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찌할꼬?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찌할꼬? 이러십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확실하게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에게서 다 보여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비유나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상도 뭐 보자기에서 동물들이 그 위에 다 서 있는데 보자기가 그 동물들을 받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유란 말, 아니 상징이란 말이에요. 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실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비유나 이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죠. 그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와 이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찌할 거 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럼 세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바보같이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 렌트를 안 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까지 보내시는데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주인은 참 바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 세상에서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보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나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똑같으면 이 세상 이거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나 같으면 벌써 끝났어요, 이 세상.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거지. 뭐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믿는다는 인간만 봐도 화가 나실 텐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니까 아 기뻐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거를 참 기쁘게 감사해야지 거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되게 오래 참으십니다. 이제 아들까지 보내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과 15절 상반부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보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할 걸 알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죽으시는 걸 아세요. 아니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이 잡혀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잡혀주시고 죽어주시는 거지. 그러나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나 로마군들은 자기네가 뭐 대단하고 힘이 있어서 예수님 잡아서 죽인 걸로 착각할 거 아니에요.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영화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르게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 많은 군대가 와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나다 하고 나오니까는 그냥 다 엎어져 버립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 잡으러 올때다 엎어지는 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예수가 뭐야 힘도 없이 잡혀줘야 되잖아요. 영화. 아,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성경대로 만든 영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세 나올 때도 그렇고 다 그래, 다. 노아, 요번에 본 거, 아우, 정말. 왜 지네 멋대로 만드는 거야, 왜? 성경대로 만들지. 화가 납니다. 그럼 또 목사가 또 화를 내냐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저야 당연히 화나죠. 아, 예수님 화안 내셨어요? 이런 걸 보고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뭐 이상하게 전했어. 그럼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가지고는 화를 안 내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게 시편 2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죄인들이 메시아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이 농부들, 이렇게 하나님이 비우시는 수준이 되는데, 그러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잡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뭘 원하고 있고 주인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실 더 나아가서 주인이 주인됨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포도원이라는 거죠. 주인만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교회가 자기 소유인 걸로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하죠. 뭐 예천 장로교회 얘기할 때 김용환 목사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이게 왜내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웠대. 이건 막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문제야. 자기 건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교회 수준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산이 자기 건줄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왜 주셨는데, 왜?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고. 근데 뭐 몰라요. 자기 멋대로야. 근데 이런 소리가 요즘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진리인데.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현실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일하시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인 거죠.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부부터 16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한국말이 저는 이상해요. 여기서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러면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당연하죠.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유대인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예표인 것을 모르고는 자기네들이 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착각을 하고 산 거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유 안에 구원 역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저희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믿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니네 말같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너희가 못 믿는데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 걸로 니네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유대인들과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돌이다 이 말입니다. 즉 구약서부터 이 버림을 받는 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버림을 받은 돌을 이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약은 지나가고 이제 신약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버림을 받으시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참 성전, 영원한 천국 성전, 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참 교회와 참 교회의 목회의 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즉 구원 역사의 흐름을 보시죠. 우리 예수님 버리움을 당했는데 거절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 그 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18절. 누가 보면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내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즉 이 모퉁이 돌이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즉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면 다 깨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지는 겁니다. 심판이죠. 이 심판은 70년도 AD에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즉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현실도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다니엘서 보았죠.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신상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여기도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니라. 연관되는 구절이죠. 이 걸림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거리끼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즉 내가 이제까지 행위 구원을 전하는 거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참 복음이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받아들이면서 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라면 그러면 고난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말은 또 해요. 뭐 십자가의 고난 어쩌고. 그러면서 또 고난받는 건 엄청 또 반대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으로.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안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안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안 주시면 예수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는 말은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내가 지금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이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게, 어떻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즉, 하나님께서 죽으시면까지 구원하는데, 말하는 거 봐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천국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못 가는 게 문제지. 오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들 생각하고 살아요. 믿는다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한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해결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백성들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중 23장에 가봐요. 예수님 죽이라고 이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 질립니다.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이제 그 심판이 내려져서 구약의 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질서, 천국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의 목회, 그 성전의 지도자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 이제 어떠한 다른 것도 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끝내시고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옛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임하는 거죠. 세상이 지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이 오는 것. 백성들도 유대인만이 이제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백성이 되는 이 현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 이런 걸 이루셨구나. 내가 거기에 지금 참여돼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이제 판단하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수준, 그죠? 그 세상 수준으로 어느 것도 판단 안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믿는다는 사람도 다 세상식으로 판단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아 정말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런 교회. 제가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해요. 말해봤자 제 말 누가 듣겠어요? 아이고 야, 너 잘났는데 왜 이렇게 뭐 교회 숫자가 그만큼밖에 안 되냐. 인간의 판단으로는 당연한 얘기. 저도 그렇게 판단하겠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게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제가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 자존심을 갖고 사세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판단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제가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한 구절만 보고 끝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 같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졌는데도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율법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의에 도달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율법을 가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로 구원받는 줄 착각한 거죠. 자기네가 정말 의로운 걸로 착각을 한 거죠. 행위로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끝이 냅니다. 이런 천국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어요. 거부당하십니다. 세상에서 reject.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버려지는 거예요. 리젝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래, 너만 잘 믿는다. 너만 잘났다. 아, 뭐라 그러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게 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무슨 판단을 하든 예수님 쫓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